뉴스를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9월 1일 화요일 뉴스통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의 9월을 여는 첫날, 그리고 뉴스통 100회를 맞이하는 날인데요. 와, 벌써 100회라니요.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됐네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궁금하네요. 자,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태풍 바비로 수해를 입은 북한이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 소식에 또다시 태풍 경보를 발효했다고 하던데요. 한국도 지금 뭐 바비는 어찌어찌 크게 말썽은 안 피우고 지나갔는데 태풍 마이삭이 경남 내륙을 밟은 뒤에 강릉 앞바다에 다다르면서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가능까지 있다고 해서 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더 이상 태풍 피해, 비 피해는 없길 바라면서 오늘 문 열어봅니다.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함께하고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원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내각 산하의 원유 공업성을 원유 공업국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신문 등 매체는 31일 강원도 철원군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소식을 전하며 원유 공업급 여단이 주택 건설에 나서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원유 공업성은 지난 2004년 원유 공업 총국에서 성으로 격상됐지만 최근 이어진 대북 제재로 관련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1년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0억 4,473만 달러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통일부는 일반 회계 1억 8,316만 달러, 남북협력기금 10억 4,751만 달러 등 총 12억 3,068만 달러 규모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사업비 증액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됩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내 위치한 은행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변경됩니다. 한국의 가수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싱글 순위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가 이 순위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빌보드는 한국의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로 핫100 차트 1위에 데뷔했다고 현지시간 31일 밝혔습니다. 핫100은 음원 판매량과 실시간 재생 실적, 유튜브 조회수,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인기곡을 선정합니다. 이스라엘 국적기가 사상 처음으로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로 직항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적기 에랄 항공은 테라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출발해 3시간여 만에 아랍 초장국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초장국은 지난 13일 미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화 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특별 항공편에는 이스라엘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 경제 정상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에스파냐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에스파냐의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3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14명꼴로 확진자가 생겨난 셈입니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지만 에스파냐의 확산 속도는 이탈리아나 영국에 비하면 8배, 도이칠란드에 비하면 10배나 빠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체크 시간,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남북 모두 태풍 때문에 난립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풍에 또 직격탄을 좀 맞은 지역이 있는데 북한의 군사 대남 국제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당 부위원장들이 태풍 바비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현장을 찾았다고 들었는데 먼저 북한 당국의 보도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동지가 네. 황해남도 장현군 룰산협동조합 창파협동농장, 항림협동농장에서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수해 지역을 방문하는 건 민생 챙기기 차원에서 그동안에도 있어왔던 일이지만 네. 이번 방문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낳고 있는데요. 네. 이 바로 리병철 부위원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개발한 주역이고요. 또 상무위원 5명 가운데 군사 담당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에는 경제사령관으로 불리는 내각 총리나 경제원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로 수해와 태풍 피해 지역을 시찰해 왔었습니다.
뭐 한국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수해 현장 찾아서 뭐 주민들을 위로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좀 비슷하다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군사 분야뿐 아니라 대남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도 현장을 같이 찾았다죠.
네, 리병철 부위원장뿐 아니라 대남 업무와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당의 고위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태풍 피해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통신은 당 중앙위 부위원장들인 김재룡 동지, 리휘란 동지, 최휘 동지, 박태덕 동지, 김영철 동지, 김영준 동지가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은 황해남도 장영군, 태탄군 여러 농장의 피해 복구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정무국을 구성하는 노동당 부위원장 대부분이 피해 현장에 나간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정말 북한의 최고위층 간부들이 총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이 가운데에서도 김영철 네. 부위원장의 이름은 좀 낯익으실 텐데요. 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비록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통일전선부장 자리는 내놨지만 네. 여전히 대남 정책 전반을 총괄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또 김영준 부위원장은 국제 담당으로 러시아와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 대사를 줄줄이 지낸 외교관이죠. 이들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이틀 동안 해당 농장을 돌아봤고요. 농민과 함께 영양액 분무, 비료 주기, 강냉이 이삭 따기, 정말 이제 피해 복구 사업을 네. 직접 함께 했다고 통신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또 자주 들리는 인물이 박봉주 부위원장이에요. 이번에 또다시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박봉주 부위원장 역시 기존에 좀 했던 행보 그대로 네. 이번에도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했는데요. 황남 옹진군과 강령군, 연안군 협동농장의 농업과학자를 만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네. 장현군 석장협동농장과 추화협동농장, 낙연협동농장을 돌며 피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주 타격 전방인 농업 전선을 굳건히 지켜나가자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들 당 부위원장들이 현장을 방문한 사진은 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이제 그 기사와 함께 실렸습니다.
네, 자 북한 당국이 이렇게 당 고위 간부들의 피해 현장 방문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빠른 시찰에 이어서 네. 군사, 국제, 대남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당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이렇게 피해 현장에 나선 게 네. 북한이 얼마나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기록적인 폭우로 큰물 피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여기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주요 피해 지역인 황해도가 북한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자력갱생의 발판 역할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북한 당국은 전날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서도 농작물 피해 복구를 정치 사업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들인데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좀 우리가 같이 돕자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당 고위 간부들뿐 아니라요. 일반 당 일꾼들도 대거 복구 사업에 동원이 됐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에 태풍 현장 시찰을 진행한 이후에
네.
노동당 중앙위 간부들 또 황해남도의 근로자들이 태풍 복구 사업에 투입이 됐는데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자 일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황해남도의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태풍 피해 복구 전투 힘있게 전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황해남도 일대에 파견된 당 간부들은 태풍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농작물 피해 복구 사업과 산림집 보수 공사에 나섰고요. 동시에 농장원 가정에 지원 문자를 전달하면서 당의 애민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물자나 식량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부들이나 근로자들의 인력에만 의존한 복구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인데요.
네.
지원 인력과 현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예. 북한 당국이 목표로 세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춘 빠른 수습과 복구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당 창건 기념일도 있는데 또 태풍이 계속 온다는 소식들이 들려서 북한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더 큰 피해 없이 빠른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러는 경우 있겠지만요. 한국의 전통적인 3대 연예 기획사 모두 대표들이 본인의 영어 이름이나 별명의 철자 첫 글자들로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SM, YG, JYP 모두가 그런데요. 특히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가수인 박진영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미국 가수, 뭐 지금은 작고하셨죠? 마이클 잭슨의 느낌이 나는 춤을 잘 추고 또 그와 비슷한 느낌의 노래를 만들거나 잘 부르는 걸로도 참 유명해요. 디스코 음악을 참 잘 만들고 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박진영 씨의 노래죠? When We Disco 한번 들어볼게요. 마법 같았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아직도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가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성대한 기념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북한의 행사 준비 상황을 짚어보죠.
네. 올해 북한의 주요 정치 행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6월 25일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조국 해방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일이고요.
네.
8월 15일 이것은 조국 해방 75주년 기념일이고요. 이건 이제 일본 제국으로부터
네.
조국을 해방시켰다 뭐 이런 뜻인가 보죠. 그리고 9월 28일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되는 것이 한 10년쯤 되는 날입니다. 10주년
예.
기념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0일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정말 굵직한 행사가 많네요.
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네.
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사실상 북한 사회를 끌어가는 네. 가장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고 예. 사회 전 조직을 지도 관리하고요. 네. 또 그리고 인민들을 동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바로 이 조선노동당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 조직이 거의 모든 행정 단위와 하다못해 기업소 같은 생산 네. 단위까지 다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정치적 기념일일 경우에는 5년, 10년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것을 보통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한자어로는 정주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해에는 의미를 좀 더 부여해요. 그래서 훨씬 더 크게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건데요.
네.
당 창건 75주년 행사 올해 큰 규모로 치르기 위해서 다양한 군 열병식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평양시 10만 군중 시위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네. 8월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기념일 당일날 행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열병식입니다.
네.
이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열병식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예. 외에 김일성 광장, 중구역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는 평양시민 청년학생 군중 시위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평양시민 청년학생 야회 이것은 네. 대동강 구역에 있는 당창건 기념탑에서 열리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군중 행사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당일날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증정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큰 도시에서는 당연히 동상회 하고요.
네.
시군에서는 뭐 모자이크 태양상이라든가 아니면 영생탑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적지 등에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꽃다발, 의상 막 이런 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날에는 조직별로 기념 강연이 있고 또 기념 학습도 있고 영화 문헌 학습도 있고 기념 보고대회도 합니다.
네.
각 단위별로. 근데 이 기념 보고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의 TV로 6시에 실황 중계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그러네요.
전날 하루 종일 네. 공부하고 학습하고 다음 날에는 군중 시위, 야외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하나 더 보통 당 창건 기념일이 되면 당증을 이렇게 검열도 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도 보고 깨끗한지 어떤지 이런 것도 검열하고 혹시 당증이 좀 문제가 있거나 깨끗하지 않은 당증은 교환해 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뭐 이런 준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행사죠. 규모가 확실히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씀해 주신 그 열병식, 그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열병식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각 단위에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한 후에 평양에 집결해서 종합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보통은 4개월 전부터 평양에 있는 미림 비행장 인근에 모여서 종합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5월 중순이었어요. 당초에는 5월 중순부터 모여서
네.
이제 평양에서 계속해서 거의 막 4개월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연습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5월 중순에 열리지 못하고
네.
7월 20일로 1차 연기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측되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네.
평양의 유동 인원 유입을 좀 차단하는 조치로 1차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월 20일 그러면 열렸느냐 두 달
네.
후쯤 그때도 못 열렸어요. 8월 초로 한 번 또 재차 연기가 됐습니다. 이 재차 연기된 이유는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었을 듯한데
네.
이때 제6차 전국 노병대회가 열렸어요.
네네.
그 비슷한 시점에. 근데 이 사람들이 묵어야 되는 여관이 사이오 여관인데 노병들이 그 여관을 쓰는 바람에 이 열병식 그 준비 인원들하고 겹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8월 1일로
네.
연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그러나 대신 그렇게 두 차례 연기를 한 두세 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각 단위에서 집중 훈련을 계속해서 해라 이제 이런
네.
지침은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 군사대학이라든가 정치대학에서는 오전만 강의를 하고요.
네.
오후에는 훈련에 이제 주력을 그동안 몇 달 동안 했대요. 그래서 군사, 정치, 뭐 후방사업, 그다음에 보위대학, 군관학교 등등등 이미 연습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래서 연습은 뭐 모여서 하는 훈련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각 단위 훈련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됐고요.
네.
열병식 보장 상무라는 것도 조직이 됐답니다.
아, 그 돕는 조직인 것.
보장 상무라는 것은 열병식 보장 상무니까 네. 훈련 참여 인원들의 의식주 해결하는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7월 11일 날 각 군에 이제 명령문을 하달을 했는데 지금 숙식, 배식, 청소, 간식, 식자재 운반 등등등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맡을 조직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급식은 여관 종업원들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관 동별로 동원된 여성 군인들이 그리고 의료보장은 군의국과 군의학대학병원 그리고 군의소 의무관 간호원들이 이제 각각 네. 담당이 된 상태인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배식 같은 경우 인민무력성 직속의 1통신결속소, 네. 해군사령부, 2무선결속소 뭐 등등등 그리고 뭐 공군 및 반항공 군사령부 네. 통신여대 여성군인 200명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보장 상무 조직은 이미 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모여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현재 교육중이고요.
아, 교육
이 사람들도 이제 훈련이 네. 되면 그때 이제 가서
그렇군요.
네, 진행을 하겠죠.
네. 그 열병 행사가 또 열리려면요. 시설 보수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지난 6월에 이미 네. 평양 시내 동서를 잇는 옥류교 보강공사가 네.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열병식이 옥류교를 통해서 네. 미림훈련장, 김일성 광장 이런 동선을 아마 통해서 네.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리 보강공사 진행을 했고요. 또 지난 7월에는 김일성 광장의 관람석과 귀빈석 주변으로 대형 건축자재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김일성 광장 관람석에 이제 주요 인사들이 특히 이제 김정은이 올라가서 예. 이제 관람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보수가 지금 끝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미림 비행장 주변에 대형 보관용 건물도 새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아마 행사 때 쓸 여러 가지 네. 중장비라든가 대형 차량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 보수 작업도 현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네.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열병식 준비에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군중 행사도 많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 네네. 준비는 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대규모 군중 행사는 물론 당일 네. 날 뭐 가장 열리겠습니다만 네. 이미 8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런 행사를 보통 일반적으로 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군중 행사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평양에서. 그리고 능라도 경기장에서는 집단 체조 공연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벌써 7월부터 경기장 지붕에 흰천막을 이미 씌웠고요.
예.
그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공연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보통은 8월부터 공연을 많이 하는 네. 그런 거였는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 현재 공연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곧 공연이 시작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다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 하고 있고요.
예.
이걸 조만간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단 체조 공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군요. 어느덧 뭐 한 달하고 조금 한 열흘 정도 남은 그런 기념일 상황을 전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기념일 전후에서요. 북한이 개발한 전략무기가 공개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네. 우리가 새로운 전략적 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온 상태인데
네.
그걸 언제 보여줄 거냐? 75주년 기념일은 10월 10일이 유력하다. 이런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건 단순한 관측이 아니라 실제 북한 내에서 지난 5월 5일 날 이미 동해에 있는 해군 사전대, 해군 오전대에 수륙간 탄도 로켓, 우리가 흔히 SLBM이라고
네.
하는
네.
이 로켓을 실전 배치를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된 SLBM은 북극성 3호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이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 두 대인데 2,800톤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수중간 탄도 로켓을 네. 세 발씩 탑재를 한 잠수함인데 현재 실전 배치를 5월에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실전 배치와 함께 시험 발사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현재 지금 10월 10일 이전으로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10월 10일 아니면 그 며칠 전쯤에는 이 전략무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SLBM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자, 북한 당국은 당창건 75주년을 맞이해서 또 역점을 두었던 게 대규모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설 사업은 사실 뭐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렸었는데 이건 또 어떤 상황인가요?
예, 사실 작년 말부터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네. 크게 강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인민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건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네. 야심차게 국가적 차원의 건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북 제재 네. 때문에 원료 들여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외화도 지금 수출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네. 외화도 지금 부족하고 더구나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북중무역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 초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건설 사업들을 대부분 다 중단하거나 미뤘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0일까지는 이제 평양종합병원이라도 그러면 세우겠다 하면서 이제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여론에서도 계속해서 평양종합병원 건설은 잘 추진되고 있다. 뭐 창호 설치율은 뭐 90%를 넘었다는 등 방수공사가 막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진행됐다는 등 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병원 건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요. 건설 책임자들을 그냥 문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보면 네. 그것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평양종합병원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과연 이 병원이 10월 10일 전까지 완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설사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네. 공사가 정상적이고 탄탄하게 될 것인가, 너무 부실 공사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네.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당창건 75주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행사이긴 한데요. 준비가 생각만큼 잘 되는 것 같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이 꺾어지는 네. 해 당창건 기념행사를 크게 치르기 시작한 것은 예. 45주년 때부터입니다. 이때가 1990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가 이어지면서 네. 북한도 본격적인 경제난이 시작됐던 바로 그때. 이때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행사를 활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 126개 나라 276개 단체 대표단을 평양에 불러 모아서 이제 대규모 집단 체조도 네. 보여주고 평양시에 청년 10만 명이 참가하는 횃불 시위도 개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규모 정치 이벤트 행사로 위기를 돌파하는 이런 거였죠. 그리고 95년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 해에도 역시 똑같이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대량으로 굶어 죽기도 하던 그때인데 이때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군사 퍼레이드도 이때 합니다.
네.
100만 명이 참가하는 군중 시위도 진행해요.
예.
그러니까 위기일 때일수록 이렇게 강하게 대규모 행사를 했는데 이번 김정은 시대에도 이와 같은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인 2015년에 김정일 시대보다도 훨씬 거창하게
네.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고 신형 방사포와 ICBM까지 막 끌고 나와서 열병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과연 난구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인가.
네.
현재 지금 10월 10일 75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도 막 지금 야심차게 얘기를 했고
네.
새로운 전략 무기도 보여주겠다고 막 하고 있는 이 상황. 과연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날 것인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네. 일단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당창건 기념일에 또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김정은이 어떤 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네, 바로 거거든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 네. 이제 당 행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내외 정세가 혹독하다.
네.
이것 때문에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했던 국가경제 장성 목표가 심히 미진하다.
네.
인민생활도 향상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올해 김정은 정권이 가장 크게 하고 싶었던 것은
네.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왔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예.
이 말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져요. 무기 정도, 전략 무기 정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네.
실제 큰 성과를 내비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자력갱생 정면 돌파, 그동안 해왔던 얘기 하면서
네.
경제는 조금 힘들지만 참고 견디자 이런 정도 메시지를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사 강국이다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집권 10년 차가 되는 것이 202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그때까지
남았어요. 네.
집권 10년 2022년 새로운 뭔가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좀 더 2, 3년간 노력하자 이런 정도 메시지 이외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진부한 메시지를 다시 던지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혼성 댄스 그룹 코요테는 1999년에 데뷔했는데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에는 오랫동안 장수하고 있는 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코요테는 두 글자 제목의 인기곡들이 많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노래 제목을 많이들 헷갈려 한다고 하네요. 코요테의 만남 함께 들어볼게요. Do you want a bump?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을 함께 또 만나보나요?
오늘은 이웃국가 순회 중 한 명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아베 총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죠. 이를 두고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이 일본에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이 사퇴 소식 전해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자, 한국과의 순회가 건강상의 문제로 자리를 내려놓는 건 사실 좀 드문 일인데 그만큼 아베 총리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거겠죠.
네, 사임 사유는 궤양성 대장염인데요.
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28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사임 기자회견에서 궤양성 대장염 재발 진단을 받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에 문제가 생기는 일, 또 정치적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총리에서 사임하기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표명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총리직을 떠나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물러나게 됐지만 아베 총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베 총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도 여러 명의 정치인을 배출시킨 명문 정치인 집안 출신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1954년 야마구치현 나가토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였고요. 아버지는 자민당 총재 후보였던 아베 신타로 전 외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고위급 정치인 8명을 배출한 집안인데요.
그러네요.
아베 총리는 명문 사학인 세이케이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다시 정치학을 공부합니다.
네.
그 후에는 1993년에 하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의원에 선출되면서 정계에 입문합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일본에서 한 국가의 순회에 해당하는 총리에 당선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선 관방부장관, 자민당 간사장 등을 역임합니다. 특히 관방부장관을 지내던 2002년에는
네.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을 계기로
네.
보수층에게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재 임기 후 치러진 총재 경선에서 총재로 선출됩니다.
네.
그때 나이가 52세였는데요.
예.
이는 일본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에 최연소 총리였습니다.
정말 뭐 이른 나이에 총리가 됐는데 하지만 또 얼마 안 가서 조기 퇴진했다가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게 됐었죠.
네. 아베 총리의 사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그는 첫 총리직 수행 1년이 되던 해인 2007년에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의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했기 때문인데요. 또 그때 미국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궤양성 대장염까지 악화되면서 총리직을 사퇴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궤양성 대장염이었군요.
네. 지병이죠.
네.
하지만 2012년 9월에 자민당 총재도 당선되면서 다시 총리직에 복귀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96, 97, 98대 총리를 지내면서 일본 역사에서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네, 뭐 8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아베 총리 굉장히 오랜 시간 일본 총리 역할을 해왔는데 궁금해지는 게요.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네.
지난 8월 23일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 보면 일본 국민의 절반이 아베 신조 총리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즉각 혹은 연내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는데요.
네.
즉각 사임, 연내 사임 답변이 각각 26%, 24%였습니다.
절반이 사퇴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과반수죠. 네. 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4%에 그쳤는데요.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무려 59%에 달했습니다.
네, 총리직을 떠나는 아베 총리가 사실 일본 국민들에게 뭐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베 총리 후임이 또 궁금해지는데 누가 거론이 되고 있나요?
네, 차기 총리와 관련해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요미우리 신문은 1일 일본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각 파벌의 지지를 확대해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가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고 있고요.
네.
전날까지는 자민당 국회의원 중 스가 지지 세력이 약 6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시바 시게도 자민당 전 간사장이 우세한데요.
네.
지난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4.4%가 이시바 전 간사장을 선호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네.
반면 스가 관방장관은 14.3%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중심이 되는 약식 투표인 양원총회 방식을 택하냐 아니면 당원이 참여하는 정식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아베 총리의 사퇴는 확실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임을 밝힌 아베 총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네.
퇴임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베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로 임기 중에 사임하게 됐다고 직접 설명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친한 친구인 아베 총리가 사임하게 돼서 섭섭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중국도 중일 관계 회복을 위한 아베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오디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기자문답을 통해서 중국은 양국 관계 회복에 관한 아베 총리의 중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조속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현재 일본의 최장수 총리이긴 하지만요. 뭐 최근에 코로나19 대응 실패도 그렇고 한국과의 관계 악화 문제도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많았죠. 그 와중에 건강까지 악화돼서 오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런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우리 정부에서도 아쉽다. 다음 총리와 잘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었죠. 아무쪼록 일본과 뭐 새로운 다시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가끔은 누군가가 나를 걱정하게 할 때가 있죠. 뭐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한다든가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이럴 땐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나 괜찮아 별일 없어 라는 답을 들으면 아 진짜 걱정했잖아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오늘은 이 표현을 영어로 배워볼 텐데요. 이럴 땐 I was worried sick. I was worried sick. 라고 하면 됩니다. 자, worry는 여기서 걱정하다라는 뜻이고요. sick 하면 아프다라는 뜻이죠. 아플 만큼 걱정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속을 썩이면 얘기해 보세요. 진짜 걱정 많이 했잖아. I was worried sick.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2일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4도, 해산 17도, 강계청진 19도, 함흥 20도, 원산 21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22도, 개성 해주 2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9도, 해산 22도, 함흥 청진 23도, 사리원 원산 25도, 평양 강계 해주 26도, 개성 28도, 신의주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8% 하락한 42.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2% 상승한 1978.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83.85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그리고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브라질 시골 마을에 운석 로또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페르남부쿠주 일대에 운석이 떨어져서 브라질 전역은 물론 미국 수집가들까지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페르남부쿠주 하늘에서 46억 년 된 운석 덩어리 수백 개가 쏟아졌다고 현재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날이라면서 운석 관련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답니다. 현재까지 수거된 운석 파편 200여 점 정도인데요. 그중 하나는 무게가 40kg으로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발견된 운석 중 최대 크기라고 하고요. 그 가치가요. 최소 약 21,900달러에서 최대 약 26,950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이 산타 필로메나 사람들 10년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라는데요. 인구 14,000여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인 그곳은 시내에 사는 3,000명을 뺀 나머지 주민 대부분이 콩을 재배하는 영세 농민이라고 해요. 무역도 거의 없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임금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 상태인 곳이라서 이번 운석이 로또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참 세상엔 별일들이 다 있죠. 운석 로또라니요. 뭐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로또 복권은요. 코로나19의 완전 사멸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9월의 첫날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노래 선물입니다. 한국의 인기 코미디언들이 이 가수를 패러디할 정도로 아주 독창적이고 개성 있게 노래를 잘 부르는 분입니다. 바비킴이 부르는 고래의 꿈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Yeah. Fell in love again, man.